세계 뉴스입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20일 아야톨라 할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장례를 치르는 5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시신은 현재 사고 현장 인근인 타브리지에 안치된 가운데 추모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등 헬기 사고 사망자들의 사진과 함께 이란 국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이 밖에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곳곳에서 추모 기도회 등이 줄지어 열렸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시신은 고향인 북동부 마슈하드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는 23일 마슈하드에서 라이시 대통령의 안장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사망자들의 시신은 테헤란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에서도 21일부터 22일 사이에 별도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 같은 추모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지만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의문사했던 22세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 씨의 고향인 사케즈 등 일부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불꽃을 터뜨리고 음악을 들으며 기뻐하는 모습 등이 X, 옛 트위터에 게시됐습니다. 또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경적을 울리며 축하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테헤란 인근 카라지의 한 주민은 도시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졌고 사람들이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외신에 밝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재임 중에 히잡 미착용 여성들을 단속하는 도덕경찰을 다시 투입하는 등 인권 탄압에 대해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아미니 씨 의문사 사건 직후에는 이른바 히잡 시위라고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란 당국은 사망자 수백 명을 발생시키며 유혈 진압했었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으로 초저가 제품을 대량 수출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유럽연합 EU에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연설에서 우리가 전략적이고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 독일은 물론이고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제품, 반도체, 배터리 부품, 철강 등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옐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 부과 조치는 전략적이고 목표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21일 마이크 갤러거 전 미 하원의원에 대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갤러거 전 의원에 대해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중국 기관 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 2월 17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당시 총통과 라이칭더 당시 총통 당선인을 면담했고 방문 목적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에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일 카자흐스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현안과 국제기구를 통한 양국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 부장을 만나 중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균형 잡힌 입장을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화회의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제안에도 감사를 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김연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협력 심화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비판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한 러시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6에서 15도, 최고기온 18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협력 심화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을 자제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단히 우려해야 할 사안이며 여기엔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옹호한 데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중러 3국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e have made clear that's a trend that should be a great concern of anyone who is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국무장관이 지난번 베이징 방문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의 다른 면담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러 협력 증대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의 역할 약화와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과 관련해선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합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했고 각각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이런 행동을 삼가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not spoken with one voice since 2017 on the DPRK's repeat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무부는 최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과 그 동맹을 비난한 곳과 관련해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무기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며 우리는 훈련 날짜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또 직접 구두와 서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다면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타 논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내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왔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대화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만한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제재, 탄압 수단을 벌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와 포격, 위협적인 수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조시킨 행위는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한 행위를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조달망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리충길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이 13일 러시아 방문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러 간 과학기술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안보리가 지난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기술 습득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협력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또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24개월 내에 북한으로 송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인 외화를 전용해 WMD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이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이전을 비판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겨냥한 러시아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도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과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0일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대한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뻔뻔스럽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안보리에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ince last December, Russian forces have used DPRK ballistic missiles to strike Ukraine nearly a dozen times.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10여 차례 공격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 러시아는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11,000개 이상의 선적 컨테이너에 담긴 군수품과 관련 물자를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상기했습니다.
Per the reports, the panel conclusively determined the debris was from a DPRK Hwasong-11 series ballistic missile.
그러면서 이러한 미사일의 수출은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보여주는 전문가 패널의 원격 측정 자료를 언급하면서 원격 측정 자료와 미사일 식별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했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이 이러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시작했을 때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veto was wielded because Russia didn't want panel to reveal. The uncomfortable truth.
김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전문가 패널이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품과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진실을 감출 수는 없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츠코 시노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했다며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t has procured weapons from North Korea in viol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or which Russia voted.
또한 지난 3월 28일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13개 이사국의 희망대로 전문가 패널이 계속 존재했다면 패널의 보고서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와 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분명히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여러 유럽 국가들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탈리 브로트 허스트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n conducting its illegal war, Russia is using illegal means. It is procuring weapons and munitions.
이어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의 갱신을 막음으로써 제재 이행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공평하고 공적인 수단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사무엘 주보가르 안보리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조달했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lovenia is deeply concerned over the mounting evidence on Russia's missile procurement from DPRK.
이어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몰타의 바네사 프라지어 유엔 주재 대사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더욱 곤란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대사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However hard the Western sponsors of Kyiv try with their assistance to defend Ukraine, for any
그러면서 키이우의 서방 후원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지원하려 해도 편견 없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들의 해로운 간섭이 없었다면 분쟁은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키슬리자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침략의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 침략자가 안보리의 해법을 요구하는 것은 안보리의 임무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심화를 비판하면서 이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21 의회의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16일 하원 외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민주당의 윌리엄 키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49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 간 협력 심화 움직임을 비판하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나토를 통한 대서양 연안 국가 간 협력은 적들의 악의적 영향력 확산을 막는 보루 역할을 한다며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늘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며 민주적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 문제에 대한 나토 동맹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중국이 유럽 대서양의 이익과 안보 및 가치에 제기하는 체계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한편 중국을 억제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옹호하는 데 있어 동맹의 신뢰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집단 방위 원칙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제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해왔으며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탄약과 무기 및 상당한 비안보 분야 지원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창설 75주년을 맞은 나토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이고 변함없는 헌신과 대서양 연안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집단 안보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키팅 원은 이날 결의안 통과 뒤 X, 즉 옛 트위터를 통해 올린 글을 통해 올해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당시 소련의 팽창에 대응하고 유럽에서 추가 세계대전 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안보 공약을 구축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워싱턴 정가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원 의원 등 의회 내 주요 인사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선 이들 국가가 새로운 악의 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 관련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호하게 지지하고 승리의 중요성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 건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the countries of the Indo-Pacific, Japan, South Korea, Australia, New Zealand.
이어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러시아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중국,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부 제거를 포함한 원점 타격을 강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무력한 대응이 추가 도발을 부추겨온 만큼 단호한 물리적 응징으로 김정은의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메리베스 롱 전 미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부와 데이비드 맥스웰 전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함 노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롱 차관보님, 푸틴의 방중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There's a lot of consternation about the visit, but it really is a broader context. Those gentlemen.
이번 방문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사실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서로를 매우 좋아하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북한과 수많은 유사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준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번 푸틴의 방중은 그런 관계들이 진전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관계 심화나 강화와 관련해서 어떤 특이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전 하나의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내 많은 3국들 또는 미국 등을 포함한 3국 협력 가운데 나온 신호라는 거죠. 솔직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데요.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동시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I think it can. And I think they're trying to actually balance that. As you notice,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중국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이 가장 잘합니다. 푸틴이 베이징의 시 주석을 방문하던 때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들은 다가오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누구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중간 정도의 균형 잡힌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에 대한 소위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기에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 상황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는데요. 맥스웰 부대표님,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 북한의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That's a good point. Korea has a long history of playing China and Russia and former Soviet Union off against each other.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혹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을 이용했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마오쩌둥과 스탈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죠. 하지만 세 나라 관계는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세 나라는 다른 동맹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들은 서방의 동맹관계와 그 동맹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런 동맹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기껏해야 거래적 관계에 그칠 겁니다. 그들은 결코 서방의 동맹과 같은 깊은 이념적 관계와 그리고 상호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여전히 그들과 협력하고 공모하면서도요. 그들은 미국과 서방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요.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데요. 이제 두 나라가 가까워지면 한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로 인해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할까요? 롱 차관보님.
Well, I think I agree with the colonel.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is
저는 맥스웰 부대표의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편의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중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기복이 있을 겁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유리한 석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는 근시일 내에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불일치가 계속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표면상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중국은 더 걱정하고 있어요. 영내에서 점점 더 커지는 미국의 소자, 다자 간 매력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 영내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발전시켜온 좋은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죠. 중국도 사방에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매력 공세를 펼치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최근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관련 양국 정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의료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죠. 러시아가 ICBM이나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정교한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우려가 있을까요? 당초 그다지 우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님.
Yes, I think we should be concerned. Absolutely. And I think that North Korea, of course, we know that it is
당연히 우려해야죠.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로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북한제 로켓의 적중률은 약 50%였지만 북한은 많은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북한은 그 대가로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구하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자제하고 그걸 제공하지 않게 될까요? 그건 아직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롱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 북중러 3국 협력은 서방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북한은 그걸 한국,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첨단 전쟁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을 전복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장기 목표입니다.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와 철강, 알루미늄, 금속과 광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는데요. 중국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미중 간 격화된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와 지정학적 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Well, I think a lot of it's going to be the devils are in the details. In some respects, it could really help South Korea.
많은 부분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어떤 측면에선 한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관세가 25%에서 100%로 인상된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선 말이죠. 그건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업과 배터리 그리고 기타 제조업은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백을 메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공급망의 제약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희토류나 광물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그건 중국이 역내 덤핑으로 저가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 상품이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가령 한국에서 현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와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서 한중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특수작전사령관들이 이달 말 만날 예정인데요. 한국군은 이번 만남이 매우 드문 만남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미국처럼 합동 특수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보세요.
Great questions. There is so much historical coordination of special operations forces between the US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특수작전 부대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는 1958년 창설됐으며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입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특수전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진행 중이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은 소위 게릴라 왕조이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항일 빨치산 투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후방의 한 명이 전방의 열 명과 맞먹는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특수작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가장 크지만 미한연합특수작전부대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북한식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북한의 특수작전 대 우리의 특수작전으로요.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보다 훨씬 우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탈린인가 레닌인가 둘 중 한 사람이 양은 그 자체로 질이라고 말했지만요. 북한이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은 역량이 뛰어나죠.
2023년 3월 미국과 한국은 티크 나이프 침투 및 잠수 훈련을 공개했는데요. 미한 양국은 또 최근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군사 전략이 이전보다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가요?
I don't think so. And we should remember that it is Marshal Kim Jong-un. You know, he is the Marshal of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북한 인민군 원수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한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면 그는 정당한 군사 목표입니다. 따라서 참순이 암살이니 하는 단어들은 전시에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군 지도자이며 정당한 표적입니다. 모든 군대는 지휘 통제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군대와 핵무기를 모두 통제하는 지휘 통제 체제의 수장입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한 표적입니다. 너무 많은 의미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연중 여러 차례 실시되는 일상적인 훈련이고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와 한국 특수부대가 함께하는 연합훈련으로 꽤 자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김정은을 주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가 오판하면 그는 정당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 김정은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오판해서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큰 위험에 처할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제거됐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공격용 드론 MQ-9 리퍼로 알카에다 지도자인 알자와히리를 제거했고요. 지난달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MQ-9 리퍼가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교훈을 얻을 거라고 보세요?
Well, I don't want to seem like I'm saying that I know that MQ-9s took out either one of those.
제가 미국 측에서 MQ-9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제거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MQ-9 리퍼가 얼마 전 한국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군사적 표적을 제거할 다른 수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퍼 훈련의 큰 장점은 처음으로 F-22 전투기가 훈련에 참여해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영내와 한국에서 F-22 전투기가 비행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훈련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MQ-9과도 함께했습니다. MQ-9은 자매가 있어요. MQ-9과 유사한 한국형 모델이 있는데 내년쯤에 생산이 시작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무기의 역량을 시연해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목적 제트 전투기들과 함께 김정은과 같은 정당한 군사적 표적을 겨냥한 전 전력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And I don't think we can emphasize enough what Ms. Long said about we have multiple capabilities. We look at Reaper drones, we look at the F-22.
우리가 다양한 역량을 갖췄다는 롱 연구원의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리퍼 드론과 F-22, F-35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항공기는 실제로 북한의 모든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역량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뉴스를 장식한다는 건 알지만요.
맥스웰 부대표의 기고문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미국은 항상 말뿐이라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려면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해서는 징벌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 대응이 김정은을 위축시킬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까요?
Well, you know, I've said many times that we still are in this cycle.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이클에 갇혀 있어요. 미국은 40여 년 동안 위협하고 실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나 그 전임들은 긴장을 고조시켰죠. 우리는 이에 대응에 양보하고 결국 우리는 10년 또는 몇 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왔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과잉 반응하거나 끝없는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순히 장황한 말보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원칙과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And I fully agree with that, but I'd just like to clarify. My point about responding to provocation is to prevent future provocation.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도발을 막으려면 한국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동맹, 주로 한국이요.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도발에 대해 한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추가 도발을 막자는 겁니다. 북한의 지휘 통제 체계, 발사 체계를 제거하자는 뜻이죠. 김정은은 도발이나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전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롱 연구원이 말했듯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계속 도발의 한계를 넘을 겁니다. 도발당한 즉시 도발 원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메리 베스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부와 데이비드 맥스웰 전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F-22 스텔스 전투기는 어떤 전투기와도 견줄 수 없는 역량을 자랑한다고 미 70군이 밝혔습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초음속 순환 기능 등을 바탕으로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제7공군은 20일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 공군 F-22 랩터 전투기가 이미 알려졌거나 향후 등장이 예상되는 어떠한 전투기에도 견줄 수 없는 전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7공군은 최근 공중연합기동훈련을 실시한 미군 F-22, 한국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연합전력이 북한의 방공 역량에 대해 갖는 중요 이점이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F-22는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며 스텔스와 초음속 순환 기능, 기동성, 통합 항공 전자 시스템과 향상된 지원 역량과의 조합으로 전투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7공군은 특히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저신성 기술에서의 발전은 F-22의 공중과 지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크게 향상된 생존성과 치명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의 관측에 노출돼 공대공이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아 격추될 위험이 감소한 만큼 치명적 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 지구권 타격 태스크포스의 중요 구성 요소인 F-22는 미국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접근을 저지하려는 적의 위협을 격파하고 신속하게 원거리에서 제공권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7공군은 다만 구체적 위협에 대응한 F-22의 세부 역량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침략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며 미한동맹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물리치기 위해 7공군은 공군 전력을 훈련시키고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공군은 최근 F-22 전투기 4대가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미 7공군과 한국군 항공기 및 병력과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공군은 영내 미군과 연합군의 상호운용성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한반도에서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F-22, F-35 등 5세대 항공기와 다른 미 항공기들을 정기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 제1구 199 원정전투비행단 소속 F-22 편대는 지난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전개됐습니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미 공군 F-22 두 대와 한국 공군 F-35A 두 대가 16일 한국 충청도 지역 상공에서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7공군은 F-22 편대의 한반도 영구 배치 계획 여부와 이번에 한반도에 전개된 F-22에 장착 가능한 무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F-22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착륙한 것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3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F-22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북한은 훈련 당일이었던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을 통해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기동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전투적 면모라며 비난했습니다. F-22는 미 공군이 2000년대 중반 일선 배치를 시작한 이후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약 200대가량을 운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7공군은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본부를 둔 미 태평양 공군 예하 부대로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에 해당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최근 석탄 유입이 재개된 북한 라진항에서 처음으로 초대형 선박이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엔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17일 190m 길이의 초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서쪽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선박이 확인된 것입니다. 최근 주변 공터에 석탄 유입이 재개되면서 주변이 온통 검은색 석탄으로 가득 차 있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이날 포착된 선박에도 검은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가득 실려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는 VOA가 라진항에 석탄 유입 재개 소식을 전한 뒤 처음으로 선박이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라 주목됩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7일부터 배가 정박하는 러시아 전용 부두와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해 14일 그 면적이 더 넓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나흘 뒤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당시보다 더 많은 양의 석탄이 쌓인 장면이 확인됐으며 특히 공터와 부두에 석탄이 쌓인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전까지 볼 수 있던 두 공간 사이도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라진항에서 석탄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당시에는 러시아 전용 부두가 아닌 바로 옆 북한 부두에 석탄이 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전용 부두를 기준으로 이처럼 많은 양의 석탄이 포착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성사진만으로는 라진항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석탄을 실은 선박의 국적이나 향후 행선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초대형 선박이 석탄을 가득 실은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해당 선박이 부두에 있던 석탄을 싣고 해외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고 해당 선박이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만일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일 경우에는 대북 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광물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명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자체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 등이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어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제3국 선박이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안내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BOA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이유를 들며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자국 석탄의 수출을 추진 중인 것인지 또 이를 운송해줄 선박을 찾은 것인지 등이 주목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13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맑겠습니다. 최저 15도에서 최고 25도. 남포도 맑겠습니다. 최저 10도에서 최고 22도.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는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3도에서 최고 19도. 중강과 강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중강 최저 12도 최고 28도. 강계 최저 10도에서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14도에서 최고 23도, 용현 최저 12도에서 최고 23도, 개성 최저 14도에서 최고 25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11도, 최고 30도, 심포 최저 11도, 최고 23도입니다.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장진 최저 6도 최고 25도, 해산 원산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해산 최저 8도 최고 29도, 원산 최저 14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맑겠습니다. 청진은 최저 10도 최고 22도, 선봉 최저 9도 최고 18도, 삼지연 최저 7도 최고 23도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미국과 중국은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뤘으며 오해와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데도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난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 미중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과 다른 합성 의약품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PRC has issued a public notice to industry. It's taken enforcement action against some companies.
블링컨 장관은 구체적으로 중국 당국은 산업계에 공고를 냈고 합성 의약품 재료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일부 기업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공동 마약 대책 실무그룹을 만들어 정책을 만들고 법 집행을 협력하고 기술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과 미래에 대한 경쟁적인 비전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 will always defend our core interests and value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항상 우리의 핵심 이익과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에 힘을 실어주는 물자를 제공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Freedom of navigation and commerce in these waterways is not only critical to the Philippines, but to the U.S.
블링컨 장관은 바다에서 항해와 상업의 자유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모든 다른 나라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필리핀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타이완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신장과 티베트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뿐만 아니라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의 잠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중동에서 갈등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끝내고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가능한 한 중국과 공동의 기반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정책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20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장례를 치르는 5일간을 이란의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시신은 현재 사고 현장 인근인 타브리지에 안치된 가운데 추모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을 비롯해 헬기 사고 사망자들의 사진과 함께 이란 국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이 밖에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곳곳에서 추모 기도회 등이 줄지어 열렸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시신은 고향인 북동부 마슈하드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란 정부는 23일 마슈하드에서 라이시 대통령의 안장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사망자들의 시신은 테헤란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에서도 21일부터 22일 사이 별도의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 같은 추모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으나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의문사했던 22세 여대생 아흐삼 아미니 씨의 고향인 사케즈 등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시민들이 불꽃을 터뜨리고 음악을 들으며 기뻐하는 모습 등이 X, 옛 트위터에 게시됐습니다. 또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경적을 울리며 축하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테헤란 인근 카라즈의 한 주민은 도시 곳곳에서 불꽃놀이가 벌어졌고 사람들이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외신에 밝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재임 중 히잡 미착용 여성들을 단속하는 도덕경찰을 다시 투입하는 등 인권 탄압에 대해 비판받았었습니다. 또한 아미니 씨의 의문사 사건 이후에는 이른바 히잡 시위라고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당국은 사망자 수백 명을 발생시키며 유혈 진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으로 초저가 제품을 대량 수출을 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게 되는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유럽연합 EU에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연설에서 우리가 전략적이고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독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제품, 반도체, 배터리 부품, 철강 등의 대폭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옐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 부과 조치는 전략적이고 목표 있는 조치라고 이날 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신기술 분야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지적하면서 이런 야망은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을 구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EU의 공급망이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밝히고 핵심 광물에 대한 양측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21일 마이크 갤러거 전 미 하원의원에 대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했다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갤러거 전 의원에 대해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며 중국 기관과 개인 거래 협력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 2월 17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당시 총통과 라이칭더 당시 총통 당선인을 잇따라 면담했으며 당시 방문 목적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갤러거 전 의원은 지난달 의원직에서 사퇴하기 전에 하원의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장을 지냈고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 반대 법안을 주도했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일 카자흐스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현안과 국제기구를 통한 양국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외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 부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균형 잡힌 입장에 사의를 표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